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특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는 여기서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가와 누가는 인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라는 말 대신에 여기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가와 누가는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여기에 예수님의 호칭을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종종 인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십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공간복음에서는 69번, 69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81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배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라,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14절에 가로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아니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좋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신약성경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알세불은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그 말이거든요.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친구다, 뭐 창기와 또 세리들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15절을요 헬라어 원문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접속사 대를 빠뜨리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본문뿐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 단어 가운데 접속사를 많이 생략하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고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그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뭐 세례요한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같아요, 엘리야 같아요, 아니면 뭐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흡족한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지?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아요. 예레미야 같아요. 엘리야 같아요. 뭐 선지자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늘 소망하는 것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이 로마에서 좀 벗어나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죠. 아하,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들이 존경하던 기다리던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 올바른 고백 중에서 가장 완벽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메시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주님은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구절을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 휘오스투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 앞에서도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우리 이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호는 유일하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메시아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 고백,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정말 이 오리지널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시죠.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을 불러다가 자네 지금 뭐를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우물쭈물 대답을 잘 못하더니만은 하는 이야기가 아 목사님 우리 교회가 믿는 거 저도 믿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뭘 믿는가 물었더니 아 우리 교회는요 제가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 믿어요. 아 그래서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자네가 믿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하고 저하고는 같은 거 믿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 같은데 사실 뭐를 믿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뭔가 좀 열심히 있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건 물론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다?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이런 진짜백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런 고백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것은 또 하나 이유는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헬라 말로 페트로스라고 하잖아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스라고 하는데 게바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 이름을 주셨죠.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헬라말로 하니까 페트로스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잘못 이해하면 아주 엉터리가 돼요.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데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페트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페트로스는요, 이 작은 바위, 조만한 주먹 같은 이런 돌 같은 반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페트라는 큰 바위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까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형 아닙니까? 세우리니 그랬으니까요. 이 원문에 보면은 세우리니라고 하는 말이 오이코도메서라고 합니다. 오이코도메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누가 세웁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인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의 그 핵심 중심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려라.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뭐 이름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요.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고 교회의 기초이자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도 설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셔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열심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배를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어 쫓았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기도는요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 가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저 산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덜에 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선 할 수 있지만은 특히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 많은 건물들,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복된 기관이 어딜까요? 교회보다 더 복된 기관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세상에서 복된 단체가 되는 것이고 복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해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소련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잡아 죽입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북한도 그렇잖아요. 예배당 다 때려 부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제일 인권 침해가 심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유롭게 생활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조직을 해가지고 서로서로 감시를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바깥에서 외부에서 돈을 가져다가 병원 지어주고 뭐 쌀 주고 국수 만들어주고 해도요, 먹여주고 이렇게 다 해도 다 뒤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하다가 뭐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 자비를 들여서 북한에 가서 이 치과병원도 세우고 산부인과 병원을 세워요. 그 치과병원이 얼마나 열악한 거 하면은 그 이빨을 빼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뺀지로 빼고요. 다 녹슬은 거예요. 그리고 아기 낳을 때 그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서 빼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녹이 썰어가지고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인펙션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돈을 틀어가지고 치과병원을 세우고 산부인과 병원을 세웠어요. 한 20년 전입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섬기는 교회 교인들 몇 명 데리고 이제 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치과병원에 가서 쭉 둘러보고,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 그때 뭐 짓고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도 다 뒤에서 감시하고 있어요. 그 치과병원에도 이야기하더라고. 손가락, 저분이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요. 그 치과병원에도 간호사들 중에 이분을 뒤에서 늘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붙여놓습니다. 얼마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병원 다 짓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쫓아내서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때 간호사 봉급이 한 달에 2불이에요. 2불. 여러분, 2불. 그래도 북한에서는 괜찮은 돈이에요. 그 당시에 들은 이야기지만은 그 북한의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이제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137불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나라에서 다 떼간다는 거예요. 그 택스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마 더 많이 떼려는지도 몰라요. 본인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137불을 받아도 일반 사람들의 50배가 넘는 그런 아주 큰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치고 부강한 나라 없어요. 개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돼야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고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이 어딥니까? 성전 있는 곳이잖아요. 그 성전을 향해서 늘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대단히 중요한데요,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먼저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마치 어머니처럼 여겨야 된다. 그 어머니의 품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또 교회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과도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교회를 이제 어머니 품과 같이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죠.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 교회를 마치 내 집인 것처럼, 내 직장인 것처럼, 어쩌면 집보다도 직장보다도 더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되겠죠. 예배를 출석을 게을리하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재능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의 넘이 되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곡식을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둬야 되잖아요. 뭔가 많이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마셨으면 갈증이 가셔야 되잖아요. 일꾼이 삭스를 받으면 그것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되어서요?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버리고 내팽개대버리고 그냥 우리 살 길이 바쁘니까 뭐 예배당 짓는 건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느냐. 학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뭐 이 솔로몬이 뭐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좋은 나무 빌려다가 사다가 이렇게 뭐 물론 그렇게도 했지만은 지금 상황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랐다가 그냥 성전 지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남을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쓰나미가 오면은 사람의 힘으로 손바닥으로 못 가립니다. 못 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